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제약의 공급 가격을 논의 중이라고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 CEO는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의료 관련 회의에서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강국이라며 그들이 엘살바도르보다 더 적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건강관리국은 화이자가 코로나 치료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해 기본의료보험 제도 적용 목록에 팍스로비드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단일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팍스로비드 한 상자의 가격은 정가인 약 2천 위안, 미화로 300달러보다 높은 최대 5만 위안, 미화로 약 7,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화이자가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중국 전염병에 신경을 쓴다면 화이자는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이주민 문제와 마약 펜타닐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의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불규칙한 이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 우리의 공동 안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10만 명의 미국인을 죽인 펜타닐이라는 역병을 해결하기 위한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는 멕시코와의 양자관계 200주년을 기념했다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함께 일할 때 양쪽 모두 더 강하고 안전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우리 대륙의 모든 사람과 국가들 간에 공정하고 우회적이며 통합된 꿈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모두 함께 자유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찾기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회담에서 마약 밀매자 관련 정보 공유 강화, 양국 국경에서 인근 반도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브라도르 대통령,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오늘 정상회의 뒤 결과를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 간 전투가 격화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연설에서 솔레다르는 건물의 벽들이 서 있는 것 없이 모두 무너졌고 러시아인들의 시체로 덮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레다르의 우리 군인들의 저항 덕분에 추가적인 시간과 힘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부장관은 텔레그램에서 솔레다르의 전황과 관련해 적들은 말 그대로 자국 병사들의 시체를 밟고 올라서서 대량 포격과 다연장 로켓, 박격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러시아 내 용병 그룹 와그너 소속 최고의 예비군에서 선발된 병력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레다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치열한 참호전으로 양측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바흐무트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경찰은 솔레다르 인근에서 자원봉사활동 중이던 영국인 두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에 무인기를 제공하는 이란의 행위는 전쟁 범죄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그들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들 무기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추위와 어둠으로 떨어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이란을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전쟁 범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와 주변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 등에 대한 공격에 이란제 샤히드 136 드론을 사용해왔습니다. 한편 미 방산업체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는 최근 미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보안군을 강화하기 위해 4천만 달러 규모의 드론 요격체계 뱀파이어 14기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뱀파이어 체계는 고해상도 감지기로 드론을 추적해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체계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방한 중인 국무부 경제차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을 지시했지만 핵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공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방한 중인 경제차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민간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산 전기자동차 배제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놓고 한국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IRA로 인한 양국 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 우리가 유럽 동맹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법안에 따른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Just as we've said with our European allies, this is a consequential piece of legislation. It's a complicated piece of legislation.
이어 이것은 법안의 복잡한 부분이자 큰 부분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한국과도 그러한 우려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 법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페르난데스 차관이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정부 고위 관리와 다른 관계자들과 만나 공급망 복원력과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핵심 첨단 기술 보호와 증진 등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 중 일부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페르난데스 차관이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와 IRA 세부 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돼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IRA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가 철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간 기업의 발언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다각적이라며 그중 하나는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양방향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weigh in on the statement of a private company. Obviously, our relationship with the ROK.
프라이스 대변인은 내가 말하는 양방향은 미국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양방향 통로가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페르난데스 차관이 이번 주 한국에 있는 이유 중 일부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외교 담당 차관인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과 이더훈 외교부 2 차관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더훈 차관은 협의 후 약식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와 산업 연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측이 핵심 광물 파트너십 발전, 신흥 기술 공동 개발과 연구, 공급망 회복력 촉진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했다며 한국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과 협력할 분야로 핵심 보호와 인권 증진, 성평등, 기후위기 대치,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등을 거론하며 가치 기반 미한 경제 연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두 나라 현안 중 하나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교환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대륙 심리전 재개를 유력한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도 대북 정보 유입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드론, 즉 무인기 영공 침범 행위에 맞서 또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국 군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대북 확성기 시설과 관련해 대비태세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심리전 차원에서 한국의 노래, 한국의 발전된 생활 모습 등에 대한 방송을 하는 설비입니다. 북한 체제와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내보냅니다. 방송은 북한 측으로 24km 지역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수준으로 반복되고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비례적,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세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도 지금 북한의 위반으로 이제 사문화가 된 이상 당장 이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대북 심리전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재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때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하곤 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사건, 그리고 2016년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북한이 전방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을 향한 한국의 확성기 심리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북 압박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당시 한국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한 발과 직사화기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 참가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북 당국 간 회의 합의문에 북한이 사실상 사과의 뜻을 담은 유감 표명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대북 확성기 심리전은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확성기 같은 경우도 우선 성능이 대한민국이 뛰어나죠. 그리고 전력 제공도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뛰어나죠. 컨텐츠 그 내용도 북한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한국통일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의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합의문에 명시된 금지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중단했던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도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인도주의 운동이라며 지난 2020년 제기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조속히 위헌 판결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최근 해당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4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금지한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 처벌 규정도 동시에 무력화되도록 명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9.19 합의 효력 정지가 결정돼 대북전단 등 행위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더라도 합법 행위로의 인정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유권 해석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가 구체적으로 전단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효력을 정지시키면은 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이런 논리고요. 그러나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지 전단을 보내도 된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데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해 재판을 받았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조만간 무인기로 대북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겨울엔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와 대형 풍선을 통한 전단 살포가 어려워 동력장치가 있는 무인기로 북한 지역 깊숙이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 정찰기를 군사 분계선 이 북으로 내보낸 것이 정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 사령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사가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스 전 대사는 9일 BOA에 한국이 무인기 부대 창설을 비롯해 북한의 모든 침범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옳고 정당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낸 한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여당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 사령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대응 조치로 RQ-101 송골매 등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냈는데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9.19 합의를 따지기 전에 남북 상호간 영공을 침범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9일 한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전협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대응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느냐는 비호의 서면 질의에 유엔사가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조사팀에게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과 한국군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군정위가 잠재적인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사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향후 북한의 추가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잠재적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은 군사적 대응 외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어 도구 상자에 고려할 도구가 더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언급은 피했고 단지 대응 시 잠재적인 오해와 오판을 피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해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에 주목하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차후 문제로 북한 무인기 침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명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Yes, I mean, the South Koreans had to demonstrate that they could not let North Korea just get away with not only violating their airspace.
구부전 차관보는 한국 당국은 영공 침범뿐 아니라 수도권 상공에 진입한 북한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어떤 행동도 할 정도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무인기 침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가장 꺼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며 유엔 원장은 자위권 차원의 비례적 무력 대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are certain restrictions on it. In particular, if a soldier on the other side of the line points a rifle at you.
반대편에 있는 군인이 소총을 겨누며 총을 쏘거나 다른 누군가가 총을 쏘기 시작하지 않는 한 반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의도는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시키는 데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The right of self-defense is never denied. The armistice does not trump the right of South Korea to defend itself from North Korea, to include responding with kinetic forc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자위권은 부정할 수 없고 정전협정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의 방어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며 이는 필요한 경우 무력 대응도 포함하는 만큼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한국이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빚어진 정전협정 위반 여부 논란은 북한이 바라던 바라고 말했습니다.
So we really ne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political warfare strategy and not play into that. But in terms of sending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런 활동과 사건을 이용해 한국 정치권에 해를 입히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적 전략을 이해하고 이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뉴질랜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질랜드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자국 방위군을 배치해 한반도 평화지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는 9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위해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미국 한국과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전날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뉴질랜드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뉴질랜드 방위군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결의들이 의무로 부과한 제재를 포함해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는 이러한 활동을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해상 정찰기를 북아시아에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을 지시했지만 핵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공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분열 물질 생산에는 시간이 걸리며 핵탄두 제조 과정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곽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9일 VOA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 공언에 대해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핵분열 물질 생산에 기하급수적 증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핵 관련 산업에서 증가는 보통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올해 6kg 생산하고 이를 해마다 단계적으로 10%씩 증대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씩 증가할 경우 2024년에는 6.6kg, 2025년에는 7.2kg, 2026년에는 연간 약 8kg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한 개를 제조하기 위해선 보통 플루토늄 8k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탄두 소형화 등 설계를 달리할 경우 플루토늄 3kg만으로도 북한이 연말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KN-25형에 적합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6kg 플루토늄 생산량을 2026년까지 해마다 10% 증대하면 소형 핵무기 생산은 2023년 연간 2개에서 2026년에는 연간 3개 수준 정도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량과 관련해 검증된 정보는 없지만 핵과학자 회보의 핵보고서 등은 연간 6kg 생산 속도에 25에서 45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소 3kg 플루토늄이 필요한 소형 전술핵 무기를 8개에서 15개 제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IAEA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5메가와트 원자로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 작업을 2021년 여름부터 시작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더라도 플루토늄 재고량을 2배로 늘리는 데 수년이 걸리며 재처리 공장의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으로 플루토늄보다 약 2배 무게의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1개 제조에는 통상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25kg이 필요합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분열 물질 확보가 핵무기 비축량 증대를 위한 노력의 핵심이지만 핵탄두 제조를 위한 물질과 장비, 시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연간 5개의 추가 핵탄두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국가보다 절대적으로 재원이 열악한 북한이 이를 능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기하급수적 증대는 해마다 전년도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북한의 핵탄 보유량은 기하급수적보다는 점진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수사적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Tend to think of it more of a linear increase rather than an exponential. But and so to me the exponential is for effect.
올브라이트 소장은 기하급수적 증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무기급 우라늄 공급에 제약을 받는다면서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 생산 역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생산한 무기급 우라늄 재고량을 이용해 몇 년 안에 전술 핵무기 생산에서 빠른 증가를 이룰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분열 물질이 적게 드는 전술 핵무기 설계 역량을 갖췄다면 앞으로 연간 10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 핵분열 물질 보유량에 대한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최근 추정치는 40개에서 8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면서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수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가안보 사안을 다루는 주요 의원들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동맹을 축하했습니다. 미한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계속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8대 미국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7일 VOA에 미한동맹 70주년은 항구적인 우리 동반자 관계의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깊은 유대를 가진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우정은 북한과 다른 적대국들의 위협에 계속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가사를 맡았던 맥카울 의원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번 회기에 외교위 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이날 VOA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미한동맹 70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우리 공동의 의지에 의해 강화된 미한동맹이 그 이후 강력한 경제 안보, 과학 문화적 유대를 가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을 맡았던 베라 의원은 우리가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 중 일부에 직면하면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계속 협력해 평화롭고 번영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지난 5일 VOA에 우리가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에 계속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남북관계에서 강대강 대결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한 긴장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강대강 구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반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을 겨냥한 핵 위협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에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윤 대통령의 대북 경고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맞겠다. 그러다면은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거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시작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잇담 발사로 인한 긴장 국면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올해 세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오는 4월께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지난 12월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남북한과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I suspect that April, sometime around Kim Il-sung's birthday, would be a
남북한이 핵실험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배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 ICBM 정상각도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위기는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미한연합군사훈련입니다. 과거 북한은 미한연합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도발을 자제하다가 훈련이 끝나면 도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한국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하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11월에는 미한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고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미한연합훈련은 더욱 확대될 방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쌍용연합 상륙훈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실기동 훈련만 20여 개에 달하고 하반기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미한일 3국이 공동으로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일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에 반발해 무력 시위를 벌일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올 상반기에는 북한의 도발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한 모두 강대강 국면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최대 현안은 제재를 푸는 겁니다. 지금처럼 고강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계속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의 국내 총생산은 11.4%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서울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상 등 북한의 외교 라인들이 상당히 대미 전략에 고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에요. 머지않아 김정은의 입장 표명 또는 외교 라인의 대미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을까.
북한 수뇌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 공개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 한국에 대한 위협과 비난은 상당히 많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이나 언급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켄골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담대한 구상의 문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규모 식량과 의료지원, 금융지원, 그리고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이 같은 구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만일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면 그 대화는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열린 입장을 보이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이 식상할 것이라면서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남북대결 상황에서 갑자기 남북대화로 국면을 전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북 이상가족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영종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인도적 지원이나 이상가족 상봉 또는 어떤 제3의 카드를 통한 남북 간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이상가족 상봉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강대강 대결을 하면서도 출구를 찾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긴장을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미북 대화 재개 시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폭장을 끝내고 한국은 북한 인권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가 새해를 맞아 남북한과 미국 정부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8일 VOA에 보낸 이 단체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끝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특히 경제활동과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악화시켜온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엘리자베스 알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와 내부 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돕기 위해선 국제적인 관심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물론 그런 대화의 핵심 주제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엔 북한 인권을 인권 그 자체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누가 집권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을 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을 인권 문제가 아닌 정치적 도구나 정치적 걸림돌로 인식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나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은 정치적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거듭 강조하면서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돈 세탁 등 중대 범죄 혐의가 재차 거론됐습니다. 반면 국선 변호인은 문철명이 이미 장기간 옥고를 치렀고 아내가 중병에 걸린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문철명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문철명이 북한의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돈세탁 범죄를 저지를 당시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철명의 범죄 행위는 현재 선고형량 지침에 따라 121개월에서 151개월의 실형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19년 5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는 2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문철명은 지난해 9월 알포드 플리 방식을 통해 자신의 5개 혐의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피고가 자신의 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 즉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문철명은 무죄 주장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재판부로부터 형량을 일부 삭감받을 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철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해당해 알포드 플리를 통한 혐의 시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10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선고 제안서에서 해외에서 미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체포되거나 잡히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피고의 행위는 중대하고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런 판결은 미국 법을 위반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을 속이고 국제 제재 체제를 약화할 해외 범죄자들이 미국 법을 존중하도록 촉진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평범한 억지력을 제공하면서 대중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 제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하며 회피하는 것은 물론 자국민이 제재를 무시하거나 우회해도 된다고 선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피고에게도 체포되거나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게 했을 수 있지만 이번 기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처벌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일 것이라고 검찰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철명의 변호인도 전날인 8일 재판부에 선고형량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철명이 말레이시아와 미국 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인 약 4년을 넘기지 않는 실형 선고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문철명이 출소 직후 곧바로 북한으로 추방될 것이 확실한 만큼 별도의 출소자 감시 조치에도 반대했습니다. 변호인은 문철명이 알포드 플리를 통해 감형 조건을 채웠다는 점과 유사한 범죄로 기소된 외국인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문철명이 워싱턴 DC 구치소에 머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 차례 감염된 사실과 언어 장벽으로 다른 사람과 거의 소통하지 못한 점, 암 환자인 부인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사실 등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고 형량 제안서는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과 프로보노, 즉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인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초 문철명은 국선 변호인만을 선임했었는데 지난해 6월 뉴욕주 뉴욕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브리나 슈로프 변호사가 프로보노 방식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현재로선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이 선고된다면 문철명은 연방교도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엔 문철명은 연방이민국으로 신병이 옮겨져 본격적인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 북한을 탈출해 자유세계로 향하는 일가족 5명의 여정을 그린 다큐 영화가 세계적인 독립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의 위험한 탈출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독립영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탈북민 일가족의 탈출을 다룬 다큐영화 유토피아를 넘어서가 진출했습니다. 썬댄스 영화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매들린 개빈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를 올해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직전인 2019년 북한을 탈출한 일가족 5명의 자유를 향한 험난한 여정과 이들을 돕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썬댄스 영화제는 이 영화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장소 중 한 곳을 낙원으로 믿고 자란 개개인의 자유를 향한 탈출을 긴장감 있는 시선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핵심엔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녀와의 재회를 위해 필사적인 어머니, 또 국경을 넘어 험준한 산으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어린아이들과 노령의 할머니 등 일가족 5명, 그리고 이런 절실한 영혼들을 돕는 사명을 가진 신의 남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의 위험한 탈출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고 호평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개빈 감독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내 성폭력 피해 여성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다큐 영화 기쁨의 도시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 독립영화계의 저명한 감독입니다. 썬댄스 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웰슨센터의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테리 아시아 국장이 이 영화의 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연서 씨, 탈북민 구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링크의 하나송 대표 등도 책임 프로듀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 제작진은 9일 제작 동기 등에 관한 뷰이의 질의에 썬댄스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영화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영화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날 BOA에 소니 픽처스가 과거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를 배급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불상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혜정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격렬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큐 영화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주인공으로 출연한 갈렙 선교의 김성훈 목사는 이와 관련해 VOA에 영화 제작진이 북한 정권의 테러 등을 많이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를 당할까 봐 계속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소닉스타 그런 데서 그 해킹을 당하고 테러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저 자신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정을 갖고 이거를 해보자고 제안했던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영향력이 참 대단하다. 저는 오히려 좀 너무 무덤덤하고 담담한 게 제가 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김 목사는 그러면서 김정은, 김여정 남매 협박이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씁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목사는 영화에 등장하는 일가족 5명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1월에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과 제3국을 거쳐 12월 말에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을 겪은 80대 노모와 딸 부부, 김정은 체제에서 자란 손녀 2명 등이 중국과 동남아의 두 나라를 거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영상에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다큐 영화는 중개인과 탈북민 가족이 두만강을 건널 때부터 휴대전화로 촬영되기 시작했고 중국에선 갈렙 선교의 관계자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선 개빈 감독과 제작팀이 합류해 김 목사의 지원으로 한국까지 가는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는 탈북민들이 자유를 위해 감내하고 겪어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다큐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그 아픔과 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게 제 뜻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하게 된 것은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게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요.
24년째 탈북민 구출 활동을 펴고 있는 김 목사는 코로나 여파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관심도 크게 줄었다면서 이 영화를 계기로 중국 내 탈북민들이 신속하게 자유세계로 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썬데스 영화제는 오는 19일 미국 서부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개막해 29일까지 열립니다. 영화 유토피아를 넘어서는 21일부터 5차례 상영하고 현지 시각으로 24일엔 온라인으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남성 35명, 여성 32명으로 모두 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63명보다는 늘어난 것이지만 2020년도 입국한 탈북민 229명과 비교하면 7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당국자는 최근 2년간 입국한 탈북민 수가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76년 1월 10일 미국에서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발간됩니다. 책으로도 분류하기조차 힘든 50쪽짜리의 이 책은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토마스 페인이 쓴 이 상식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조지 영국 왕과 왕정 통치 제도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책은 미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아메리카에서 약 15만 매가 팔렸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책의 내용을 화제에 올렸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이 책에서 미국인들은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륙회의는 이 문서의 유포에 따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당시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미국은 관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인들은 영국에 대항하는 것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때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식이라는 이 소책자가 나온 것입니다. 페인은 가장 평이하고 직설적인 문장으로 미국의 독립은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적 순리임을 주장합니다. 페인의 이 같은 주장은 식민지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상식이 발간된 후 6개월 뒤 미국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1971년 1월 10일 반세기 넘도록 프랑스 패션을 이끌어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막대한 샤넬 여사가 88살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1883년 8월 19일 프랑스 남서부의 오벨뉴 지방의 소미르에서 태어난 샤넬은 12살에 어머니가 사망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버려져 보육원과 수도원을 전전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 샤넬은 한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성 모자 가게를 시작으로 패션 디자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코코 샤넬이란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은 샤넬 스타일을 창조하며 남성 디자이너들이 주도했던 여성복 세계에서 승리한 최초의 여성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또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한 BOA 방송,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B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